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가 미국이 독자 대북 제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과 홍콩을 방문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15일과 16일 이틀간 중국과 홍콩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재무부, 국무부의 새 대북 제재에 맞춰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놓고 미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북한 정권을 겨냥한 이번 제재가 가능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빈 차관 대행은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자금줄 차단 등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시리아 철수를 명령했다고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최근 바샤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15일부터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세운 목표가 대체적으로 이뤄졌으며 자국 병력 철수가 시리아 평화회담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평화회담을 재개했습니다. 이란과 베트남이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증대와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4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쯔엉던상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교역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이란 무역 제재 등의 여파로 연 3억 5천만 달러에 머물러 왔지만 앞으로 5년 안에 2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유를 포함해 곡물과 어류 등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으며 고무와 휴대폰 등 약 1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특히 산업과 관광, 정보산업, 교육 등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테러 방지 등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 장관이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4일 전화회담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전면적이고 온전하게 실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의 전화통화는 약 45분간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왕이 부장은 결의 이행과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의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또 기시다 외무상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화통화가 끝난 뒤 외무상에서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외무상은 올봄 중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한 이란을 제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 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과 유럽 외무장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이란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결의 위반은 추가 제재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한 서방 주요 6개국에 이란을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리비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1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리비아 내 군사작전은 오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I would like to reiterate my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ove forward to ensure accountability of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례적으로 서울 해방작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소가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밤에 구름만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을 국제법정에 세우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설립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위사회가 1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북한인권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마르주키 다르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수뇌부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would like to reiterate my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ove forward to ensure accountability of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at of Mr. Kim Jong-un.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년 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북한의 개선을 권고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르스만 보고관은 북한이 극도의 상하 계급적 구조로 정권이 사회 작은 조직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 전현직 고위 관리까지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수뇌부가 동전의 양면처럼 안으로는 자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인하면서 밖으로는 도발 위협 등 호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생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The country is pouring a large amount of resources into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hile large parts of its population continue to suffer from food insecurity and while the government sends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외국에 보내 노예 같은 환경에서 노동을 하게 하고 많은 자원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이런 행태를 볼 때 북한 수뇌부의 책임을 묻는 건 의문의 여지가 결코 없다면서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조와 방식으로 북한 수뇌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3명의 전문가 그룹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have proposed that a three-member group of experts be set up to look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dimensions of criminal accountability and recommend mechanisms to undertake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기존의 유엔 북한인권 서울 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기소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지금이 결정적인 시간이라면서 북한의 책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는 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하거나 제3국에서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언한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 측 대표들도 책임자 기소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특히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다르스만 보고관의 권고를 미국은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trongly support the rapporteur's call for accountability. Commend the establishment of an OHCHR office.
킹 특사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유린과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미국은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는 다르스만 보고관과 유엔 다른 담당자들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들은 앞서 발표한 대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리수영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3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선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는 하지만 이날 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북한 정권의 주장처럼 문제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유엔 기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초청해 인권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human rights conditions are as the DPRK claims, there's no reason for the hesitation.
이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강조하며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이례적으로 서울 해방작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내륙 진격을 가상해 진행 중인 미한 합동훈련에 대한 맞불작전이자 체제 결속을 노린 홍보전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적들의 평양 진격을 노린 상륙훈련에 서울을 비롯한 남한 전 지역의 해방작전으로 그리고 족집게식 타격 전술에는 전격적인 초정밀 기습 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동부와 중부, 서부 전선에 위치한 1차 연합 타격 부대들은 쌍용훈련에 투입된 적에 대한 선제적인 보복 타격 작전을 수행하고 평양 진격 작전에 투입된 적들과 이를 고안한 소굴도 보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공과 영토, 영해에 대한 침략 기도가 판단되는 즉시 작전에 투입된 적 병력과 수단들이 기동하기 전에 군사적으로 단호히 제압하는 게 북한식의 주체적인 대응 작전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최고사령부가 선제 타격 명령만 내릴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재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한 합동 군사훈련에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대해 이미 지난달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이어 이달 들어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그리고 국방위원회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비난과 위협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번 미한합동훈련에 대해 북한이 여느 때보다 한층 거칠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된 상황에서 이번 훈련이 북한 내륙 진격과 족집게식 타격 등 예년과는 다른 공격적 개념이 포함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한 연합실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속하는 쌍용훈련 중에서도 핵심인 이번 상륙훈련이 유사시 북한의 후방지역으로 파고드는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쌍용훈련은 한국 측 해군과 해병대와 미군 제3해병원정여단, 제7강습상륙전단, 76기동부대,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 등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위협적 언사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한 두 나라가 이번 훈련을 통해 견고한 군사동맹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그냥 상륙만 하고 끝냈던 작전을 내륙까지 진격하는 소위 평양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직접 훈련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총참모부가 나서서 북한도 서울해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우리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협박의 수위를 높이는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서울해방작전은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 해방전력의 또 다른 이름일 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면서 군총참모부의 이번 성명에는 오는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과 체제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짙게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은근히 자기들이 서울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작전 계획을 내보이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쳐들어온다. 우리 전 인민이 긴장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또다시 식민지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내부 긴장을 조성해서 어쨌든 김정은의 정권에 충성심을 높이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미한 군하라고는 상륙훈련에 이어 오는 18일까지 북한의 핵심시설 파괴를 목표로 내륙 깊숙한 곳으로 파고드는 지상작전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미한 연합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의 강습 상륙함인 보남 리처드함을 공동 취재단에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로 존 스테니스 항모 강습단의 주함인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13일 오전 11시 한국 해군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존 스테니스 항모 강습단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를 비롯해 9,200톤급 구축함인 스톡데일함과 정훈함, 윌리엄 로런스함, 그리고 9,800톤급 순양함인 모바일 베이함 등과 함께 제9항공단, 제21 구축함 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거리 2,500km인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도 이 강습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은 배수량 10만 3천 톤급의 니미츠급으로 폭 78m에 길이 333m, 승조원은 6,500명으로 말 그대로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비행 갑판 면적은 축구장의 3배 규모로 미 해군 호넷 F-18 전투기를 비롯해 프라울러 전자전기, 호크아이 E-2C 조기 경보기 등 항공기 80여 대가 탑재됩니다. 미국이 미한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기간에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를 한국에 보낸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감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광범위한 파괴력을 가진 전략 무기를 북한의 턱 밑에 들이밀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저지르면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한연합사령부는 지난 12일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본험 리처드함을 국방부 공동기자단에 공개했습니다. 공동기자단은 경북 포항에서 미군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에 탑승해 포항 앞바다에서 쌍용훈련 작전 중인 본 리처드함에 착륙했습니다. 오스프리는 날개 끝에 달린 두 개의 엔진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틸트 로터기로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벨과 보잉이 공동 개발한 오스프리는 최대 속도가 시속 500km로 기존 헬기보다 두 배 빠르고 중간 급유 없이 3,9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오스프리가 착륙한 본험 리처드함은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으로 이번 미한연합훈련에 동급 강습 상륙함인 박스함과 동시에 참가해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미군 강습 상륙함에는 항공모함과 유사한 비행 갑판이 있습니다. 이들 상륙함은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 20여 대,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 10여 대, 수송 헬기 20여 대, 슈퍼 코브라 헬기 등 55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에는 M1A1 전차 5대, 장갑차 25대, 견인포 8문, 트럭 68대, 보급차량 10대 등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본험 리처드함은 임무에 따라 탑재하는 항공기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데 사실상 항공모함 기능도 하며 크기와 규모가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한 항공모함과 유사하다는 평가입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13일 경북 포항 독성리 해안에서 각종 상륙 장비와 미한 해병대, 호주와 뉴질랜드 군까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쌍용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에 총력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막된 2016년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외교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 제재 결의 270호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단합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며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6자회담 틀 속에서 한미중 3자 대화가 머지않은 장래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3자와 4자는 물론 5자 협의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인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저명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을 과장으로 일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원형 물체를 실제 핵탄두로 볼 수는 없지만 단순히 가짜로 낙인 찍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 핵 문제를 다뤄온 미국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은 10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탄두 개발에 전형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design a nuclear warhead, that's what you exactly do, you know. You do first in on paper and
1, 2차 북핵부기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주도했고 20여 차례 방북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처장은 핵탄두 개발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라면 설계를 거쳐 각 부품을 끼워 넣는 실물 모형을 제작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노동신문에 실린 원형 물체를 실제 핵탄두로 볼 수는 없지만 가짜로 지칭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처장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해당 물체의 특질을 알기 어렵지만 대기권 재진입 로켓에 탑재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is probably will fit to the re-entry vehicle of a North Korean missile.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 시 압력과 고열을 견딜 수 있는 로켓을 제작하는 기술은 인공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북한은 아직 그런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빗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주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그 신빙성에 훨씬 더 무게를 뒀습니다.
They've had plenty of time to miniaturize and then think through how they would put a warhead on a ballistic missile.
북한은 그동안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역량을 갖출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그런 기술을 이미 개발한 것으로 본다는 분석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소형화가 지나치게 복잡한 기술로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며 1980년대부터 핵 프로그램을 추진해 수차례 핵실험까지 거친 북한에게 핵탄두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iniaturization, I think, is overplayed as something that's technically difficult for states.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에게 소형화보다 더 큰 숙제는 핵무기 폭발력을 높이는 것과 핵탄두를 탑재한 대기권 재진입 로켓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가 전례 없이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초점을 맞춘 기존 결의와 달리 북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특정 분야 제재가 도입되고 북한으로 가는 모든 화물을 의무 검색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29일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토론에 참석한 조태열 한국 외교부 1차관입니다.
지난 70년의 유엔 역사상 강도 제재의 폭이나 깊이 있어서는 아마 군사적인 제재 이외에는 가장 강력한 그런 결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운 항공, 대외 교역, 금융거래, 무기거래, 제재 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것, 또 확산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존에 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결의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며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결론은 이번 제재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우리 기대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설령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구멍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가 원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만큼의 그렇게 아픔을 느끼겠느냐? 나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재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는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의 경우 중국 정부가 이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3%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게 한국의 북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를 담당했던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중국이 제재를 얼마나 이행할지 불확실하고 또 북한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엄격하게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 45%에 달하는 무연탄 등 광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1차적인 국민소득 감소분을 추정해보면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을 3%포인트 이상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물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으로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 24억 8,400만 달러 가운데 무연탄과 철광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합니다. 게다가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 중단은 북한 당국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광물 수출의 예외로 둔 민생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부입니다. 민생용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강진 박사입니다.
군부대들 뿐 아니고 이제 인민보안부, 경찰이죠. 그쪽에서도 석탄 생산 이런 데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군부 역시 경제 이익권을 많이 차지하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군부에도 타격이 되는 거죠. 저 석탄 수출 같은 경우에 뭐 생계와 관련된 그런 것들 좀 피해갈 수 있겠죠. 수출해서 뭐 핵미사일이 돌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북한의 광물 수출액이 감소 추세인 점도 고려 요인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은 전년보다 7.6%, 철광석은 67.2%나 감소했습니다. 수출 단가도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11년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북한은 대신 중국으로의 의류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의 효과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은 2010년 1억 8천만 달러에서 4년 만에 7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처음으로 북한이 중국의 최대 의류 공급처로 부상했습니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 역시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지에 5, 6만여 명으로 이를 통해 북한은 연간 2, 3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며 이를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해온 점 또한 제재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인 대리인을 활용한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중국 등지에서 위장 간판을 단 채 송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한국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입니다.
옛날에 BDA 이후에 북한이 그런 제재를 피해 나갈 저 방도를 다 강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저기 계좌를 차명으로 저 여러 군데 개설해가지고 숨기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BDA식으로 어디 한다 그래도 어느 저 은행이 무슨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도 없고 그래 해봐야 딴 데 가서 또 계좌를 열어가지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북중 무역의 70%가 이루어지는 중국 단둥의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김병현 교수와 한국은행 정승호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176곳 가운데 15%만이 은행을 이용해 북한과 대금 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국제무역 결제 방식이 아닌 북한이 지정한 해외 계좌로 송금하거나 개인 계좌를 이용한 일종의 환치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정부소식통은 90일 안에 해외에 개설된 북한 은행 지점을 폐쇄하도록 한 조치 역시 90일 안에 북한이 신분세탁이나 법인명 변경 등을 통해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과거에 비해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북한이 충분히 버틸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원은 제재의 강도와 지속기간과 함께 북한 경제 내구성이 이번 제재 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사실은 꼽을 쳐놓았던 외화들이 지금 시장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거든요. 중국 중앙정부가 대북 제재를 하긴 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 스스로 내부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시장화의 힘 부딪혀서 북한 경제가 뭐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위기는 안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이행 의지에 따라 이번 대북 제재의 실효성 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끌어내는 한편 효과적인 양자 제재와 추가적인 다자 제재를 통해 허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만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잉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7일 쏘아올린 광명성 4호 위성이 안정적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위성 아랫부분이 일관되게 지구를 향하도록 자세를 잡은 건 안정성 면에서 진전이며 아직 실패를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미국 천체 물리학자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광명성 4호 위성이 지구 중력을 이용해 인공위성의 자세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가 밝혔습니다.
It deployed its gravity boom. What that means is, you know, the satellites have a tendency as they orbit the Earth to not be able to stay the right way up.
맥도웰 박사는 10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레이더망과 민간의 사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이 지난달 쏘아올린 위성이 소위 중력 경도법을 이용해 궤도를 뒹굴며 도는 현상을 멈추고 위성 하단이 일관되게 지구를 향하도록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늘고 길게 제작된 위성의 상하단에 각각 다른 강도의 중력이 가해지도록 조정함으로써 지구를 향해 일직선으로 선 채 회전하게 됐다는 관측입니다. 이어 네덜란드의 고고학자이자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마르코 랑부르크 박사가 최근 촬영한 광명성 4호 사진을 근거로 들며 위성에서 분리된 로켓은 여전히 궤도를 뒹굴며 돌고 있지만 위성은 이미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는 감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See the satellite and we see the rocket stage. And the rocket stage is flashing. It's getting brighter and fainter, which means that it's tumbling.
또 2012년 12월 발사된 광명성 3호는 마지막 단계 로켓을 포함한 다른 세 개의 물체와 궤도를 돌고 있지만 현재 광명성 4호와 함께 회전하는 물체는 분리된 로켓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이 같은 자료와 가용한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북한 위성은 단순히 우주를 떠도는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작동하고 있으며 완전히 가동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additional evidence that it is working at least partly, maybe completely, for all we know.
또 카메라가 장착됐을 위성 하단이 줄곧 지구를 향한 채 궤도를 돌도록 한 점으로 미뤄 지구 관측용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광명성 4호가 불안정하게 회전하는 텀블링 상태에 빠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초기 진단과 관련해 위성이 발사 직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선 수주일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위성에서 아직까지 어떤 무선 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는 것을 중요한 한계로 지적하며 북한 상공을 지날 때만 지상과 교신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till haven't picked up any transmissions, any radio transmissions from it. But that just means that it's either only activating its radio when it's
맥도웰 박사는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위성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는지와 누군가 위성의 무선 신호를 포착하는지가 북한 위성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맥도웰 박사는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북한 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를 돌고 있지만 발신 신호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처음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이 관광업 진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협력해 국경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지린성 정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업 진흥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광 업무를 관장하는 지린성 여유국은 지난 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계획안에서 올해를 관광업 진흥의 해로 삼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안은 특히 중점 임무 관광 상품 개발 항에서 국경 관광 상품의 개발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몽골과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린성 여유국은 북한 접경 두만강 유역을 둘러보는 하루짜리 관광 상품을 개발했고 중국 창바이와 허룽시 구청리에서 자동차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훈춘과 북한 라선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상품과 북한 내 홍색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색 관광이란 공산당 관련 유적지를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 지린성 여유국은 국제관광 합작구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국제관광 합작구를 만들어 지린성을 동북아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성내 옌벤과 퉁화, 바이샨 지역에 국경 관광업을 진흥하고 지안 등 변경 도시에 국제관광 시범 합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린성 여유국은 이어 중국 외교부와 국가여유국의 지원 아래 북한과 러시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와 협의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 관광을 쉽게 하는 조처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와 협의해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당사국 관련기관 회의와 국제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하하는 단어 검색 차단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 일가의 뚱보 3세라는 뜻의 진산팡은 지난해 10월에 검색이 차단됐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11일 진산팡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결과 약 220만 건이 검색됐습니다. 진산팡은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단어로 김 씨 일가의 뚱보 3세라는 뜻입니다. 이날 또 다른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도 진산팡이라는 단어가 검색 가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두와 웨이보에서 진산팡을 검색했을 때는 관련 법규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글만 떴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검열에 나섰을 때 일반적으로 뜨는 문구입니다. 지난해 10월은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해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외교 전문지 Foreign Policy와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그 연장선에서 김재일위원장을 비하하는 단어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반년 만에 검색 차단이 해제된 배경과 정확한 해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와 SNS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는 검색이 가능했지만 이날 중국의 영상 포털인 투도우에서는 진상팡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차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점상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한 때에 김 제1위원장 비하 단어 검색 차단이 해제돼서 주목됩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서는 김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글과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4년 7월에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작은 사과라는 제목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을 희화화한 동영상이 수십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김 제1위원장의 얼굴이 합성된 인물이 여러 다른 배경에서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내용입니다. 또 2013년 2월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북한 장송곡이 인기를 끌었고 이어 김정은 정권의 전쟁 도발 위협을 조롱하는 노래 닭은 날아가고 달걀은 깨졌다의 개사곡이 퍼졌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중국 인터넷에 반북 정서가 충격적일 정도로 쌓여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일반 중국인들의 경멸은 놀랍도록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베를린 장벽과 임진각 철조망 등에서 분단을 소재로 한 설치 작업을 선보이던 한국의 작가가 이번에는 가족을 소재로 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되게 재미난 이유로 각자의 시를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닌 그대로의
네. 느낌을. 여기 보면은 아예 안 가진 실도 있고.
전쟁과 이산가족의 문제 등 분단의 아픔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은숙 작가의 개인전 실과 빛, 관계의 시작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할 어떤 대화들이
이은숙 작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을 실로 연결하는 연기를 펼치기도 했고 2014년엔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한 전시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은숙 작가가 가족과 분단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건 그녀의 가족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북에서 나오셨는데 북의 가족이 자식이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전혀 못 보고 얘기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한 4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작품의 이제 주제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이은숙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를 풀어냈습니다. 가족은 가장 작은 단위의 인간관계고 국가는 그에 비해 먼 관계지만 이은숙 작가에게 이 둘은 거의 같은 거리, 같은 크기의 존재입니다. 작가는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담긴 다양한 감정들을 형광실을 풀어내 만든 투명 상자들에 담았습니다.
주제 역시 실이라는 관계 이런 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이 서로의 관계를 연결도 해주고 떨어져 있는 서로의 관계를 묶어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소통의 의자 그래가지고 조그만 소형 의자가 한 6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로의 소통의 관계를 얘기하는 의자고요. 그동안에 제가 그 이산에 관한 주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산 가족이라기보다 가족 내의 분단. 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분단된 게 아니라 요즘엔 가족 내의 분단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족과의 관계 그런 주제로 하게 되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누구나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좀 좋지 않은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실로 풀어냈듯이 그 좋지 않은 관계를 가서 좀 더 악수도 하고 같이 의자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좀 화해의 희망의 끈을 가지고 그 관계를 좀 더 좋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담당한 블룸의 미술관의 김은영 학예 연구실장은 분단과 가족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은숙 작가의 개인전이 파주라는 공간에서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북단에 있는 현대미술관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를 발언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이곳에 오는 관객은 자기 일상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곳을 운전하면서 오면서는 그냥 가족끼리 재미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위치가 이곳이거든요. 그 위치 그대로의 그런 맥락이 선생님의 작품에 그대로 묻어나 있거든요.
이은숙 작가는 가족과 분단을 이야기한 이번 전시에서 실향민과 이산가족들 그리고 가족사와 개인의 삶에서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들을 위로합니다.
지금 전후 세대들이 이제 그 전쟁 시대는 대부분 다 이제 다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뭐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예, 지금 그 전후 세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아직은 실질적으로 체험도 안 해봤고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이 아픔이라는 게 보통 아픔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내가 볼 때는 진원곡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성악을 했는데 진원곡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위령제라든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넋을 기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글쎄요, 분단이라는 주제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뭐 가족의 소통이라든가 가족이 이제 의자를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저기 주제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상처받은 식구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치유받고 이렇게 가정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올로 풀려 있거나 복잡하게 얽힌 실들을 통해 관람객과 작가의 이야기와 관계도 이어집니다.
작품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에너제틱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느꼈어요. 또 영원히 우리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책임져야 될 이슈니까 이렇게 예술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그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면 좋겠어요.
아까 그 퍼포먼스 하는 거 보니까 남북 간의 그 이산의 그 아픔을 그 실로 이렇게 서로 있는 그 곡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그 발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야광 그 실을 짜갖고 직접 본인이 다 그 필름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독특하고 주제가 이제 그 이산 가족 뭐 남북 통일 그런 거랑 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홀씨, 민들레 홀씨 대여처럼 그거 필름 작업하고 게 좋았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한 게 이제 일도 겪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승화돼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저 실을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되게 정치적인 액션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은숙 작가의 개인전 실과 빛 관계의 시작은 오는 6월 19일까지 파주 블룸의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밤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오전엔 맑다가 오후 들어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12도, 남포 최저 0도에서 최고 10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8도, 강계는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최저 0도, 최고 10도, 개성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약간 끼는 날씨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0도, 최고 14도, 해산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상 7도, 원산은 최저 3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0도, 최고 10도, 선봉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8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이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가 미국이 독자 대북 제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과 홍콩을 방문합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애덤 주빈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15일과 16일 이틀간 중국과 홍콩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등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재무부는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재무부, 국무부의 새 대북 제재에 맞춰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놓고 미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라면서 북한 정권을 겨냥한 이번 제재가 가능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빈 차관 대행은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자금줄 차단 등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이 시리아 철수를 명령했다고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최근 바샤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15일부터 철군을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세운 목표가 대체적으로 이뤄졌으며 자국 병력 철수가 시리아 평화회담 진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리아 평화회담을 재개했습니다. 이란과 베트남이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증대와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4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쯔엉던상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교역량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이란 무역 제재 등의 여파로 연 3억 5천만 달러에 머물러 왔지만 앞으로 5년 안에 2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란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유를 포함해 곡물과 어류 등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으며 고무와 휴대폰 등 약 1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특히 산업과 관광, 정보산업, 교육 등에 있어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테러 방지 등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4일 전화회담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전면적이고 온전하게 실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측의 전화통화는 약 45분간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왕이 부장은 결의 이행과 함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의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또 기시다 외무상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화통화가 끝난 뒤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외무상은 올 봄 중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한 이란을 제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과 유럽 외무장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이란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리비아 내 수니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1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리비아 내 군사작전은 오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주 리비아 내의 ISIL을 소탕하기 위해 이들의 훈련소와 지휘소, 무기고 등 30여 곳에 공습을 가하는 내용의 작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국제해사사법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중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13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해사사법센터는 중국이 해양강국이 되려는 전략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우창 법원장은 또 사법센터가 중국의 주권과 해양권 그리고 다른 핵심 이익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